고린도전서 설교 26번째 시간입니다. 분열과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11장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어 성도들이 머리에 덮개 쓰는 주제를 다루었고, 오늘은 성찬에서 불거진 갈등과 분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로 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은 분열을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26절은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인용되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가. 바울은 이 분열에 대한 치유책으로, 해결책으로 지금 성찬의 의미를 다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상. 그리고 27절 이하에는 합당한 태도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찬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했는데 이제는 합당한 태도로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안을 이제 제시하는 내용이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에서 분열된 교회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17절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서 모인다는 표현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시면 같은 표현이, 너희가 모일 때,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20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몇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전체, 고린도 교회가 전체 다 모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늘 우리 예배처럼 교회 전체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웠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손해라서 지금처럼 모임을 계속하기보다는 아예 지금처럼 할 바에는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로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에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모였는데 은혜는커녕 상처를 받고 실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 실황, 예배 상황을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8절을 보십시오.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 예배 모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교회의 분쟁,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겉으로 보기에는 한자리에 모여있는데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더라, 분열되어 있더라, 나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했는데, 먼저라고 18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먼저라는 표현은 우선순위를 말하지요. 고린도 교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이 교회 내적으로 야기된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분열, 교회 분열은 교회를 공격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최대의 적이 분열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한 피바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분열을 몰아내고 추방해야 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분열과 싸워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어떤 분열이었는가? 1장에서의 분열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선호하는 성도들 몇 명이 주축이 되어서 조장했던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상에서 발생한 분열은 또 종류가 다른 분열이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즉 성찬을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주의 만찬과 직결되는 분열이었어요. 21절 보니까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취했다고 말씀하죠. 그럼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기가 우리가 경험한 성찬에 비춰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럼 고린도 교회 같은 이 초기 교회들은 지금처럼 갖추어진 예식으로서 성찬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좀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의 집에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어요. 따로 예배당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성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애찬, 사랑의 만찬과 성찬이 섞인 형태의 식사를 주일 저녁마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친교를 위한 만찬과 성찬이 혼합된 식사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좀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서민이나 노예처럼 좀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준비된 음식을 먼저 갔다, 먼저 도착해서 먼저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빵과 포도주를 먹다 보니 누구는 배가 부르고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먼저 먹었을까요? 누가 먼저 먹었을까요? 먼저 도착한 부자들이 먹고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도착했지만 서민들이나 노예들은 빈손으로 늦게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 도착한 부자들이 늦게 오는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면 먼저 갖다 먹었다고 말하죠. 먼저 갖다 잘 먹었지만 가난한 성도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은 부유한 성도들을, 교회 안에 부자 먼저 갖다 먹은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처럼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경멸하면서 왜 가난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은 먼저 그냥 맛있는 빵과 포도주를 잘 먹었을 뿐인데 바울은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다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먹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특권층처럼 행세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했던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업신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누고 친교의 식탁을 나누는 자리에서 다른 성도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상처를 주면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 만찬을 먹으면 만찬이 아니에요. 공동의 식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성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고 그런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들 가운데 교회 내부에, 뭐 저희 교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형 교회들 가운데 교회 내부의 정치인들 또는 변호사, 판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조직을 만드는, 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의사들이 모여서 의료 성교회를 교회 안에 또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같은 직업을 가진 성도들이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선한 취지로 모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모임들이 변질이 되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의 강자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과 상관없이 그 모임에 가입해서 어울리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같은 신분으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빈자나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자는 더 비싼 방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서민은 값싼 방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값비싼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교회로 모일 때에 누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지, 그 사람이 박사인지 고졸인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적인 장벽이나 담이 허물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부유한 성도들과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도 가진 상류층과 가지지 못한 하류층으로 분열된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나는 좀 다르다, 나는 다르게 대우해줘야 한다, 나는 좀 더 알아줘야 한다는 혹시 그런 특권의식, 일말의 엘리트의식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계층으로 인해서 우리와 그들로 나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처신이 어떤 성도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처럼 부자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나. 그래서 내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들이 살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강자와 약자들이, 사자와 어린 양처럼 강자와 약자들이 같은 아래 하늘 아래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죠.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누구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찬의 원리입니다. 이제 해결책으로서 성찬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찬상 앞에서 앞두고 발생한 이 분열의 문제를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했는데요. 이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성찬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의 본질과 의미를 원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주 예수께 전해받은 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대로 또 바울이 가르쳤을 것이고, 그 가르침대로 은혜로운 성찬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찬의 의미와 원리는 다 사라지고 그저 먹고 마시는 자리로 변질되었어요, 성찬 자리가. 그래서 다시 성찬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근거로 성찬의 원리, 의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성찬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죠. 성찬의 기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지금 자기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직접 성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성찬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만찬.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 주의 만찬이 아니라 어떤 만찬이 있습니까?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만찬으로 변질시켰다. 주의 만찬을 자기 만족을 위한 식사로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찬식은 또 몇 주 뒤에 부활주일이 되면 성찬이 있을 텐데요. 성찬식은 내가 그냥 참여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찬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저 받아 먹고 마시기만 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할 때 유익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망각한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한번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번 생각하셨나요? 예수님 구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찬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4, 25절을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좀 번역은 아쉽습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주 예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 성찬을 하면 성찬상을 덮었던 흰 보자기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어떻게 쓰여져 있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써 있었는데 사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겨지신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바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멸망해야 할 나를 위해서, 심판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기억하도록 성찬을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오늘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를,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 이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식 마치고 나면 빵 맛이 어떻더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포도주 맛이 좀 세더라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빵과 포도주의 맛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성찬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전파한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전달하는 메시지와 같은 것이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를 살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신 죽으심이 때문이죠. 이 쪼개진 떡과 부어진 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치는 행위가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성찬을 시행해야 합니까? 26절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의 죽으심, 그래서 그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오심 미래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를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가 공존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예요. 기억과 기대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억과 기대가 만나는 자리. 성찬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와 우리를 연결, 지금 우리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열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처음 하늘, 죄와 부패로 망가진 이 첫 세상은 소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주님을 그렇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은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것,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천국 잔치의 맛보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성찬에 합당한 참여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성찬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성찬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 합당한 태도로 참여하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 성도들은 합당하지 못한 자세로 성찬을 나누었고 그래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었어요. 성찬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현장이 되었다. 성찬상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부적절한 그런 방식으로 성찬을 하지 않도록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살피라. 자신을 검증한 다음에 성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자기 검증이 필요한가? 29절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자기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은혜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내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지 자기 검증을 하라는 것이죠. 자신을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성찬의 의미를 내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참여하는지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떡과 잔이 가리키는 은혜를 내가 알고 믿음으로 받는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입을 열어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 가운데 내가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의로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그 죄를 버리라는 것이, 그 죄를 떠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이 변화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 행사를 하듯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 성찬은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범죄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 주의 몸을 분별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살피는 것입니다.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 했을 때 이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찢기신 주님의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찢기신 몸으로 만드신 한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자들을 특히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성찬상을 앞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겼어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교회를 주님의 몸을 업신여기고 경시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로 하여금 민망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교회를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였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 죄를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이 하나고 잔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자신을 살피면서 한몸된 지체들을 살피면서 성찬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고린도 성도들처럼 분열 가운데, 또 연약한 지체들을 외면하는 가운데 다른 성도들에게 무관심하면서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 얼굴 보기 싫은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또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가운데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이 깨어지심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 분열과 갈라짐, 이 편 갈라진 어떤 찢겨짐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분열과 다툼 없이 온전한 한 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지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을 조장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를 고치시기 위해서 현실적인 또 조언도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이는데 33절 34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왜냐하면 앞에서 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었어요. 먼저 먹어 없애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굶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기다렸다가 함께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집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지 교회 와서 자기 배를 먼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 특히 약한 성도들, 늦게 오는 사람들 살피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성찬식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때에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다려주는 구체적인 변화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나는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먹이기 위한 희생과 섬김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별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잘 살펴서 교회가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